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가장 깊고 시끄러운 사드리그 토크 사대축항입니다. 저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지금 오늘 2회차고요. 지난주에는 김민 기자가 못 나오셨기 때문에 완전체의 모습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하실 풋볼리스트 기자, 취재팀장 겸 이제 각종 허드렛일을 맡고 있는 김정용이고요. 두 분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가운데 계신 분이 장영훈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처음 만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쭉 가졌고요. 그 건너에는 이제 저희 사대축항의 시작부터 쭉 함께해 와주신 김혜민 기자가 또 돌아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예,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예. 한준 TV가 본업인 거냐? 달순회로 돌아간 게 본업인 거냐, 본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거냐, 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냐, 다양한 예. 궁금증들 가지고 계신데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뭐 그렇죠. 제가 뭐 계약 관계를 밝히라는 게 아니고 예. 요즘 다 나오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 거의 축구 유튜브의 대부분을 나가고 있죠.
그거 이거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세 개에다가 원투펀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극장골이라고.
극장골.
예, 거기는 이제
그 아나운서. 네, 최영진 아나운서. 예. 네.
그렇죠.
돈을 갈퀴로 쓸어 담으시는군요. 가을에 낙엽 줍듯이.
아닙니다.
발에 채이는 게.
아니.
플로타스 이파리처럼 발에 채이는 게 돈이고.
아닙니다. 돈을 긁으려면은 그냥 한준 TV에 그냥 뼈를 받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살려고 나온 건데, 예, 지금. 얼떨결에 조금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꼬치꼬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김민 기자 사생활이니까 네. 아무튼 이제 거취를 고려하실 때 아무튼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네, 그런 걸
살이 나같이 마른 사람이 4에서 5kg가 빠졌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옮기신다고 했는데 옮기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은 네. 연락하면 맨날 이동 중이나 전화하고 이동 중 안 했던 연락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두 그리고 이제 장코치랑 김민 기자는 기존에 네. 다른 컨텐츠도 같이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구면이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팟캐스트에서 예, 서로 협업을 좀 했었죠.
아, 협업.
네, 예, 그러니까 네. 오프사이드도 게스트로 나오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장코치님께서 하시는 그 거기에 나가기도 하고 예, 뭐 그러면서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장코치랑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둘이 그렇게 길게 했냐고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김윤 기자 왔으니까 저는 이제 진행 말고 제가 맡은 세리아 말고는 닥쳐도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좀 다물어도 되겠다. 목이 좀 덜 쉬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코치는 일주일 동안 뭐 달라진 거나 뭐 재밌는 일 있으셨나요?
저요? 저는 최근 일주일은 없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약간 저도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보도자료가 이미 나갔죠. K리그 유소년 국제대회를 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거기 또 발렌시아 후베닐 배 팀이 오는데 거기 감독이랑 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거기가 와서 거기랑 또 이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저는 좀
아, 진짜요?
예, 거기 아예 대회 팀이랑 계속 같이 다녀야 돼가지고 진행되는 거라.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뭐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렇네요. 네,
일정을 그저께였나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K리그가 그거에 관한 어떤 기자들 상대로 하는 브리핑 같은 거를 다음 주 화요일에 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저희도 이제 다음 주 주중이 되면 그 유소년 국제대회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가시는군요.
네. 네, 뭐
다녀오셔서
네.
예, 또 생생한 얘기를 또 조금 들을 수 있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자, 성록수님께서 그렇다면 당신은 피터림 최측근인가?
피터림 최측근은 아니죠.
피터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 없죠. 그 피터림... 사람은 발렌시아 구단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사람이죠.
피터림의 측근은 본 적 있습니까?
피터림의 측근은 본 적은 있죠.
아. 그, 누구 봤어요?
그 이름 뭐였더라? 그 가족들이 거기도 이제 가족 기업처럼 이제 하거든요. 예. 구단 임원 있는데.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안경 쓰고 약간 머리 벗겨진 아저씨 있었는데 아... 그 아저씨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근데 뭐 저분은 저 피터림이라는 분은 구단에 너무 모습을 안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맨날 감독이랑 면담하거나 감독이랑 미팅해도 감독이 항상 싱가포르로 가요.
아.
싱가포르랑 싱가포르로 갔다가 와서 미팅하고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그런 얘기만. 같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외신에서
네, 뭐 피터림은 발렌시아 사람들보다도 도리어 조르제 멘데스가 더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쵸,
거의 그쵸. 뭐 조르제 멘데스가 옆에서 샬라샬라 하는 게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게리 네빌이 발렌시아 그 감독을 했던 게 살포드 시티 그 구단주 공동 지분 가지고 있던 게 피터림이었어서 그래가지고 너 야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거의 아작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기는 다시는 헤드코치 안 한다고 이제 하는 건데
나는 해설이야.
예. 네,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네, 구단 100년 넘는 구단 역사상 수치입니다.
아, 또 이제 발렌시아의 이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감정이 들어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자, 오늘의 축구 얘기를 한번 이제 쭉 예고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면요. 뭐 근황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이번 주 이슈 쭉 각 리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해외파 얘기들을 좀씩 했었는데 이번 주는 정우영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축구 얘기 하고 싶은 거 각자 맡은 리그 말고 있으면은 조금씩 하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하자라고 이제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요. 첼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리그에서는 김민 기자가 이번 시즌 첫 분데스리가 얘기를 분데스리가 비포 구도의 정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고요. 세리에는 망할 줄 알았는데 요 유명했다가 사실은 마테가 간 줄 알았던 애들이 1라운드에 일제히 좀 부활 조짐을 보였다 이런 애들을 몇 명 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리가에서는 레알 베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들어가죠. 자 이번 주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근황은 끝난 건가요?
아 근황 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아 뿌걸 얘기 안 했나요?
뿌걸 얘기 여기서는 안 했죠. 다른 데서 했지만은.
뿌걸 얘기 이제 30초로 요약해서 아니, 해주시죠.
아니요.
노래 나왔잖아요.
예. 예. 네. One More Time.
솔직히 안 들어봤지만 노래 나왔습니다.
네. 뿌걸이 네. 뭐죠? 그룹 이름인가요?
뿌걸 그 포스트 뿌걸 시대의 김현민이 아니고 프리 뿌걸 시대의 김현민만 만나보셨군요.
그렇죠.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저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아 브레이브걸스 네,
부부걸 줄여서
브레이브걸스는 알죠.
아 그래요?
브레이브걸스를 줄여서 부부걸 더 줄여서 뿌걸.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브레이브 사운드를 나오면서 그냥 아예 그룹 이름이 부부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브레이브 엔터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부걸로 바꿨는데 예, 뭐 새 앨범 나왔 거기가 디지털 싱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샀는데 이게 디지털 싱글은 제가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싱글인데 피지컬이 있어요?
그 피지컬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요?
그냥 그 뭐 QR코드로 뭐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5장을 사서 원래 항상 사서 돌렸잖아요.
네네 저도 주시고
네, 그가 네. 그 안에 이제 뭐 그 뭐야 포카 같은 것들은 제가 빼고 이제 썼는데 네, 뜯어서 포카 같은 건 빼고 이제 CD만 돌렸었는데
네,
예 이번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그 포카랑 다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요만해요. 박스 딱 요만한 박스 요만한 박스로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안에 진짜 딱 그냥 포카 같은 것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QR 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뭐 들을 수 있다는데 아니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유튜브로 듣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 콘솔 게임처럼 됐네요. 콘솔 게임도 요새는 사면은 그래요? 이제 들은 게 그냥 껍데기 있고 그냥 팩이고 말고는 아무것도 막 없거든요.
그냥 뭐 예. CD키에 해당하는 것만 예.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건가?
그런 개념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
아.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안 들고 왔습니다. 원래라면 들고 와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선물로 줬을 텐데
그렇구나. 아 디지털 싱글이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포카 장사는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콘솔 게임을 많이 하세요? 자고치.
요새는 안 하는데 원래 되게 좋아했었죠.
뭐 어떤 제가, 게임기로?
제가 초3 때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어서 그게 98년도니까
네.
그때부터 뭐 세가 세턴, 플레이스테이션 다 있었어가지고 뭐 게임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이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완전히 막 진짜 거의 이거 달아 이 스위치가 나중에 벗겨져서 달건.
아, 네네.
그 정도까지 했었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나이 먹고 나서는 막 엄청 주류는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그 포켓몬스터 얘기하니까 알바로 도밍게스가 생각나네요.
알바로 도밍게스.
메넨글라드 바흐에 있을 때.
걔가 왜?
야, 걔가 그 포켓몬스터 그 포켓몬고 예. 그거 한다고 뭐 막 그랬다가 좀 어. 그 기사 나오고 막 했던 적 있었어요.
아, 기사가 났다고요?
예,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예, 왜? 안 그래도 걔가 부상 중이었는데 걔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왔었는데 맨날 그러다가
걔 뭐 어떤 몸 관리를 등한시하고 포켓몬고를 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때 그가 어딘가를 갔을 거예요. 그 희귀모를 잡으러.
아.
약간 좀 그런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예.
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팬들한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그 선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른이 되기 전에 허리 등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이제 그 신경 협착돼가지고 눌려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은퇴했는데,
네.
그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이제 당시 단장이 막세버렸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상이 일정 기간 이상 길어지면은 사회적으로 그 급료를 구단 관점에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 40%만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자기가 제대로 못 받고 치료 같은 경우도 뭐 사비로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구단이 자기한테 좀 무관심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포켓몬고를 하러 갔다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 사실 안 좋아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은근 포켓몬고 했던 선수들 많았어요.
아, 많죠.
그게 예, 그냥 그리즈만도 막 그러고
그래서 그냥 깔면 바로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여기저기 그 원정 다니는 걸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얘기 흥문도 있죠.
한국 선수들도 그 포켓몬고 한참 유행할 때가 한국 전지훈련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지훈련지에서 호텔에서 할 거 없거든요. 다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슉슉 이렇게 잡는 건데 손가락으로 액정 긁어가지고 다 그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펜하이머를 봤습니다.
아, 보고 싶어요.
못 봤어요?
저 못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나서 못 봐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전 볼 엄두도 못 내요, 지금. 진짜 잠깐이라도 쉬고 싶네요.
보통은 계현민 기자가 뭘 보고 왔다 그래야 제가 못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애 키우느라 계현민 기자가 굉장히 바쁘군요. 장호치는 보셨어요?
아니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볼 생각이
있나요? 무조건 있죠. 전 놀란 그래요? 영화 엄청 좋아해서
아, 그래요?
무조건 봐야죠. 네,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액션도 없고
네.
뭐 실제 실존 과학자의 좀 이렇게 전기 영화에 가깝고 이래서
네.
뭐 논란이 이런 말 그대로 드라마인 영화를
네.
3시간짜리를 핸들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막상 보니까
핸들링할 만큼 스토리가 많잖아요. 오펜하이머는
뭐 그렇기도 하고 예. 막상 영화를 보니까 3시간짜리 영화고 이제 액션만 없지 논란이 그동안 해왔던 게 다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란 세계의 집대성 같은 영화입니다. 액션만 빼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3시간짜리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일대기로 시간 순서로 리니어로 쭉 가면 좀 이렇게 뭐랄까 어느 순간에서 지려질 수도 있잖아요.
네.
논란이 좋아하는 그 시간 선을 세 개를 놓고 꼬우는 그걸 또 합니다. 전기 영화인데도
약간은 메멘토 느낌도 나겠네요.
덩케르크가 느낌도 좀 있고.
아, 덩케르크.
네. 네. 시간 선이 네. 세 개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선이 어느 시간 선이 언제 나오는지를 막 이렇게 정확히 제시를 안 해주고 막 섞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헷갈려요. 보다 보면 구분이 되지만.
약간 그 액자식 구성인데 구분이 뚜렷하게 안 돼서 약간 혼란이 오는.
그러니까 시간 선이 세 개인데. 하나는 흑백이라서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아.
나머지 칼라인 두 개가 처음에 헷갈려요.
아. 네.
그래서
그래도 오펜하이머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그 사람의 그 일대기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아 그렇죠. 네. 네.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보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꼬아놓은 것 때문에 또 지루함을 좀 맡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논란이 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뭐 되게 진지하고. 아주 고뇌에 찬 초인에 가까운 남자 주인공의 얼굴 클로즈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예전에는 킬리안 머피와 아 이거 뭐야 크리스찬 베일과 매튜 맥커니가 하던 걸 이번에 킬리안 머피가 하는 거고 다 비슷합니다. 예전 영화들이랑 그래서 뭐 놀라시는 분들은 이번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 고로타 자 이게 길게 할 필요 없고 저희 채팅 라이브 채팅창에서 홍명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은 저희 벤입니다. 너무 많이 하신 벤이에요. 예. 오펜하이머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특수효과가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거의 없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액션은 나올 수가 없는 영화 아닌가요, 그거?
뭐 폭발도 액션이라면 그것도 액션이긴.
액션의 정의를 뭘로 하느냐에 네. 따라서.
근데 뭔가 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폭발조차도 정적일 네.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폭발에 대해서 좀 의외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되게 그거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만큼 예. 웅장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찍잖아요 논란이.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트리니티 실험 장면도 실제로 폭약을 최대한 많이 터뜨리고 그걸 이제 실제로 찍어서 냈는데 그러니까 CG로 만든 버섯구름 같은 게 안 올라오고 네. 그냥 아날로그 폭탄이 진짜로 TNT가 터져서 생기는 화염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랑 같은 이펙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재현이 잘 안 돼서 실망이라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게 이 영화가 초반부터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인서트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오펜하임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가 이제 이게 이런 물리학자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뭐 항성의 움직임이나 뭐 그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입자들의 충돌이나 이런 게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인서트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그 폭발도 그냥 추상적인 폭발 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약간 않을까. 인셉션 느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인셉션 느낌이요? 아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네, 약간 상상하는 게 약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오면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인셉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인셉션 뭐 아무튼 그동안 해온 영화들의 집대성이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괜찮다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네. 직설적이기는 하지만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은유라던가 비유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이 그냥 대놓고 주제의식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만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들은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수 없, 보고 싶은데 못 본다니까요.
콘크리트 네. 유토피아가 그 올여름 흔히 말하는 국내 텐트펄 영화 중에 성행이 비교적 제일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한동안 그런 좀 회의론이 있었거든요. 야, 오락 영화나 만들어. 뭘 진지한 영화에다가 오락을 섞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여름은 그래도 좀 그런 노선으로 간 영화가 승리를 하고 쌩 오락 영화로 간 영화들이 오히려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여름이 됐습니다. 자, 가죠!
네.
자, 장영훈 코치가 지난주 출연하신 뒤에 혹시 뭐 본인이 출연한 분량을 네. 모니터링 하셨다거나 모니터링 네. 안 했어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네, 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뭐 나 좀 잘했다 뭐 이런 어떤 쪽으로든 좀 느낌을 받으신 게 있나요?
그냥 제 소위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라이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뭐 옛날에 그 원투펀치 무슨 그 하기 시작하기 전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 보통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새 뭐 BJ 같은 것도 막 소통 하는데
네네.
좀 진정한 의미에서 약간 소통을 해본 느낌이더라고요. 되려 이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약간 흔히 얘기하는 소통의 느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자별님 맞습니다.
네.
그때 통역해 주시던 그렇죠. 분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왔을 때 통역해 주시던 분이 네. 맞고요.
네. 네. 그때 진짜 장코치님이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이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의원님 표정을 보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한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아니 생중계 중에 얼굴이 썩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한 의원님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한 의원님이 그렇게 표정 관리 못 하시는 거 처음 봤다. 그것도 일만 장코치님 데려와가지고 딱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흡족한 표정을 너무 지으시는데 저는 한 의원님도 잘 아니까 예,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게 쿠팡 플레이 그거 할 때.
그게 뭐 한 의원님이 하시다가 이제 영어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랬었죠.
그랬죠. 자.
이게 그러니까 아니 스페인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축구 용어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골닷컴 1회 했을 때 정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그 화장품 회사인가 거기에 고위직까지도 갔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는 한국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당장 뭐 급하게 할 거 없으니까 골닷컴 1회 했는데 아, 제가 그 사람 번역 봐주는데 아니 진짜 평소에 다른 거 업무적인 거 번역이라던가 통역이라던가 이런 거 시키면은 완벽 그 자체예요. 제가 봤던 그 한국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어 잘하고 그것도 고급 영어를 쓰거든요. 심지어. 근데 축구 해석하면은 완전 엉망인 거예요. 막 오프 더 볼 이런 거 막 해석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축구 영어가 들어가니까.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축구 그 통역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듣고 바로 출력을 하는 건 솔직히 좀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어서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뭐 축구 영어 단적인 진짜 아주 쉬운 예로 그 저가 유럽 출장 한번 갔는데 유럽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하신 그 비즈니스맨께서 그 영어는 유창하죠.
네.
저는 약간 떠듬떠듬인 정도고 그래서 네. 많이 도와주셨는데 플랭크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사이드가 아니고 플랭크인 걸 못 알아들어서 그 측면 얘기할 때 네. 플랭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이드라고 안 하고 네. 네.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아 이거 제가 하겠다고 해야 됐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것도 축구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죠.
그렇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정우영 선수가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제 1라운드 분데스가 1라운드 19일 지난 주말에 열렸던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가 보훔에 5대0으로 대승을 거둘 때 네. 선발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슈투가르트가 5골 차로 이기면서 현재 그러니까 녹음하는 현재 1라운드만 현재 분데스가 1위입니다.
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4골 차로 이긴 바이에른을 2위에 놓고 1위인데요. 정우영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도 도움도 없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평점도 높았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 경기 자체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2라운드에 가까워진 시간이니까 이 경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정우영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에는 다소 밀려난 상태긴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이제 바이언 19세 이하 팀 때 아예 직접 영입을 하기도 했고
그쵸.
그리고 2군 팀에서도 같이 하면서 심지어 그 2군 팀 했을 때는 정우영 선수가 오기 이전까지 바이언 2군 팀의 순위가 15위로 이거 강등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3부 리그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 오고 나서 미친 상승세를 타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15위에서 우승까지 그렇게 해낼 정도로 뭐 워낙 정우영 선수를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또 정우영 선수도 헤네스 감독한테 항상 믿음의 보답을 하고 했다 보니까 헤네스 감독이 이제 호펜하임 감독을 하고 있을 때도 정우영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영입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원래는 그 엔소 밀러라고 이 선수가 그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는 주전이 아니었는데 후반기 와서 이제 주전으로 뛰기 시작을 하면 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특히 이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잔류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워낙 그 막판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래 랑스 이적설도 있었고 많은 이탈리아 구단들도 이 선수를 노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갈 걸 대비해서 정우영을 영입한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남았어요. 남은 데다가 이제 뭐 정우영 선수 뭐 이제 중국에서 그 아시안 게임 앞두고 그 평가전 두 번 가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몸 상태도 조금 안 된 것 같아 보였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감도 확실히 지난 시즌 프라이브로크에서 너무 못 나왔잖아요. 너무 못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진 게 보이긴 했어요. 자신감도 떨어진 게 보이긴 해서 아 이거 위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좀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넨글라드바우하고의 평가전에만 처음으로 이제 주전으로 나왔는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때 이제 0대5가 1대3가로 대패를 당했어요. 대패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으로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포칼 1라운드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교체로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근데 갑자기 개막전에 선발로 나온 데에는 약간의 행운이 따르긴 했습니다. 바로 엔도가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엔도 와타루의 예. 리버풀 이적.
예, 그러면서 엔소 밀러가 엔도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6번으로
이제, 네, 네.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일단 그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잡긴 했어요. 슈팅이 4회로 기라시와 함께 이제 가장 많은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빅찬스 미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치는 건 확실히 정우영이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을 정말 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페네스 감독이 원래부터도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4-2-3-1이긴 해요. 하지만은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를 마지막 8경기를 맡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3-4-2-1 포메이션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이제 시작부터 본인이 하게 되니까 4-2-3-1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 정우영 선수를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는 게 아닌, 그가 뭐 킬패스 찔러주 이런 게 아닌, 정우영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제 활동량인 거잖아요.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을 오가요. 오가면서 거기서 주고받는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2-1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가. 그러면서 뭐 키패스는 없긴 했는데 실제 정우영 선수가 거의 많은 그 슈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그쵸, 됐어요.
맞습니다.
예, 실제 보면은 그래서 뭐 슈팅 맵을 보면은 다 정우영 선수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에서 하는 것과 근데 좀 결은 다르긴 하죠. 이재성 선수는 정말 뭐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들도 간혹 하잖아요. 뭐 지난 그 우니온전에서도 우니온하고의 경기에서도 그 마인츠의 골 장면에서 그 이재성 선수의 힐킥이 이제 기기점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정우영 선수는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면서 그 정우영 선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피어리랑 실라스랑 둘 다 원래도 잘하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예, 이 경기에서 더더욱 잘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와주면은 상대가 그러면 2-1 싸움이 되면은 그쵸. 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편한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죠, 정우영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요. 정우영 선수 원래 프라이부르크에서는 60분에 미친 듯이 뛰고 교체아웃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60분간 정말 나는 탈진할 정도로 뛰었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 90분 풀타임 뛰었잖아요. 풀타임을 뛰었는데도 활동량 1위였고요. 그가 11km 넘게 뛰었거든요. 전력 질주 독보적인 1위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순간 최고 속도 2위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평균 속도도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량을 90분에 보여줬다는 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그만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지표 중에서 패스 영향력 지표가 있더라고요. 네. 패스 이피션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정우영 선수가 무려 5골이 난 경기에서 단 하나의 도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1위였습니다.
네.
예,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득점으로 연결되기 전에 과정의 기점 패스를 굉장히 자주 했고 네. 또 양질의 패스를 그 밖에도 많이 해줬기 네. 때문에 이 지표에서 1위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정우영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100%가 나왔다라고 100%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97%로 아, 네. 이게 거의 오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나중에 좀 바뀌죠.
예, 좀 바뀌긴 네. 하는데 97%로 되긴 했는데 사실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측면에서 붙어주면서 2-1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패스 거리가 짧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스 성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예, 그러면서 야 정우영 선수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빅찬스를 놓치긴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어. 뭐냐면은 원래 정우영 선수는 슈팅 기회가 있어도 그냥 옆으로 내줬어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옆에 밀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슈팅 4회 가져간 것도 그런데 그 마지막 슈팅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 골대를 완전 넘어간 거긴 해요. 근데 크로스 올라온 거를 수비가 헤딩으로 떨궈냈는데 정우영 선수가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발리 슈팅을 과감하게 때렸어요.
네네.
이거는 약간 좀 감독의 지시도 있었다라고 보이고 감독이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때려라 무조건 이렇게 지시한 걸로도 보이기도 하고 정우영 선수가 그 과정에서 그냥 슈팅을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가는 걸 보면서 본인도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가 결국 공격수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죽도밥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때리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 앞에 슛 중에서도 하나는 문전에서 공을 잡았는데 상대가 그 블로킹을 들어오는 거를 네. 슈페인팅으로 제치고 바로 슛을 한 걸 두 번째 선수의 블로킹에 막힌 거라.
그렇죠.
그건 잘했는데 막혔다에 가까웠던 거였고.
근데 이제 골키퍼한테 막힌 거는 좀 사실 아쉬웠죠. 그거는.
그것도 아쉽긴 했지만, 근데 구석으로 차긴 했어요. 뭐 뻔하게 차가지고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그래서 뭐 아, 저렇게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의 슛은 그래도 없었습니다. 예. 뭐 할 만큼 했고. 골은 뭐 그렇게 해보면 들어가는 거고.
아 정우영 선수 전력 질주가 30회였네요.
30회.
네, 30회 어지간 하면 안 나오거든요.
진짜 높다.
예, 20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선수들이 20몇 회 정도 나오는 건데. 예. 그 평균 속도도 7.09km/h. 이거에 그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7km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90분을 계속 뛰다 보니까 평균 속도가 7km 넘기기가
그렇죠. 이거
거의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나오는 기록인 거거든요. 7km 이상 나오는 게.
훌륭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 당연히 첫 경기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팀에 잘 녹아들었으니까 좀 밝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게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죠.
저는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건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엔도가 나갔다 보니까 그 자리 보강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 미드필더
예 프랑크푸르트의 야키치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엔소 밀러가 올라와서 주전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나가지 않는다면.
카밀 블루님은 뒤셀도르프의 다나카 아오 영입설도 있던데요라고 하셨네요. 네. 뭐 이렇게 다른 팀의 미드필더들을 노리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주전에서 조금 밀려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전 그래도 프라이부르크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왜냐면 슈투트가르트 자체가 이 팀이 저는 베스트 11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팀이 근데 항상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베스트 11의 재능의 크기는 큰데 일단 평균 연령이 최근 세 시즌 동안 가장 어렸어요. 미슬린타트가 이 팀의 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긁어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 그 처음 이제 승격하고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을 때는 기세 탈 때는 돌풍을 일으키다가도 지난 두 시즌은 강등될 뻔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강등되는 거였잖아요. 거의 그게 선수들이 흔들릴 때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능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선수들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뎁스가 좀 얇아요. 이 팀이 뎁스가 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는 그러니까 뭐 10번도 설 수 있고 좌우 윙도 설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쓰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제 휘네스 감독이 워낙 잘하니까 프라이브루크에서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정우영 선수 아시안 게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약속이 됐고요. 슈투트가르트가 애당초 그 영입했을 때도 만약에 군 문제 해결되면은 이적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식으로 옵션 계약을 했고요. 그쵸. 이적료 계약도
그 옵션 때문에 약간 협상이 더 걸렸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26년까지 계약을 한 이유도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건 계약서를 보지 않았지만은 금메달 따면은 연장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어떻게 보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굉장한 활약에 대해서 또 이제 그것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을 거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두 좀 얘기를 해볼 만한 팀은 첼시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이 팀은 좀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첼시가 현재 방송하는 시점에 두 경기를 했어요. 네. 1무 1패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쿤쿠가 없이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대체자로 나와서 뛰던 추쿠에메카도 다치고
골 넣었는데 네. 다쳤어요.
제임스, 바디아실, 포파나, 찰로바 뭐 와르르 다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 팀은 왜 이럴까? 이 팀에 대해서 뭐 적절히 뭐 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 해보고 넘어가죠.
네. 아 일단은 저는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무드릭을 보고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아 무드릭 네. 그 지난 겨울에 또 엄청나게 비슷한 네. 선수죠.
아 진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도 볼 터치가 투박하고 이런 건 있긴 그쵸.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속도와 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따 힘이 있었어요. 와 진짜 막 패스 막 지멋대로 날라다니고 막 슈팅 막 지멋대로 날라다니고 볼 트래핑 다 튀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뭐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예, 진짜 막 와 이건 기본기 자체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퇴장자가 있었잖아요.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11대 10이었거든요. 근데 무드릭 때문에 도리어 이게 그러니까 10대 10의 싸움도 아니고 그 차라리 그냥 잠수 타고 나면 10대 10의 싸움이잖아요. 계속 득점 찬스나 뭐 이럴 때 날려 먹으니까
아, 마피아
9대 10 느낌인 거예요, 경기가.
마피아 느낌. 첫점 엑스맨의 그 첫점 느낌으로.
거의 9대 10 느낌이어가지고 와 이거 뭐, 그러니까 도리어 웨스트햄이 한 명 퇴장당하고 나서 경기 내용에서 더 앞섰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첼시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슈팅 숫자 이런 거 다 밀렸어요. 첼시가 도리어. 그래서 얘 어쩌지? 얘 진짜 차라리 이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온 애들이 돈값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지 해야 되는데 무드릭은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좀 문제겠죠.
네.
파란 옷을 입고 오신 장코치는 뭐 네. 첼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일무일패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축구 종목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축구가 다른 구기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슈팅을 한 개도 안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슈팅을 한 개도 안 해도 90분 동안 자책골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적
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결과가
아스날 그거는 졌는데 네. 졌는데 어쨌건 이유 슈팅 없이 자책골로 한 골을 넣긴 했었죠.
네네네.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제가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만큼 경기 결과가 경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표본이 작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코치니까 코치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거든요. 보통 대부분 뭐 팬분들은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의 대중은 결과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졌기 때문에 잘못된 걸 찾아요. 그리고 거꾸로 이기면은 잘못된 걸 찾지 않고 잘된 걸 찾아요. 근데 코치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90분을 그냥 온전하게 분석을 하는 거고 이겨도 90분을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느낀 게 굉장히 이건 뭐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경기를 이겼을 때 경기를 졌을 때보다 분석한 내용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 관점에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그럴 때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들이랑 팀한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비디오 세션을 보통 하니까 셀프 애널라이징을 해서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길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경기 첼시는 1무 1패인데 제 관점에서는 최소한 1승 정도는 할 만했다.
어떤 면이 그랬습니까?
리버풀전은 특히 이길 만한 경기이긴 했었죠.
저는 웨스트햄전 웨스트햄전은 저는 리버풀전이 조금 더 승리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랬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항상 경기가 끝나면 보통은 제가 이제 보면은 감독 기자회견을 항상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특히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뭐 미켈 아르테타나 이런 감독들이랑 스페인 감독들은 질문만 조금 잘 던지면은 자기 경기 플랜을 다 설명해줘요. 이래 이래서 상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여기서 이게 돼서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했고 뭐 그래서 교체를 이렇게 했고 뭐 선발 라인업도 이렇게 나갔다 얘기를 하는데 뭐 포케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도 이제 경기 끝나고 제가 두 번 다 인터뷰를 봤는데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 인터뷰를 좀 보실만 할 거예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질문들은 이제 거의 질문들은 사실 부정적인 걸 유도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선수들이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네.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탑 레벨에서 골을 먹히면 안 되는 형태로 우리가 골을 먹혔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는 이제 다 긍정적이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일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은 공을 가지고 11명이 온전하게 기능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두 경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간 1-3-4-3-1 혹은 1-3-4-2-1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방 공격수 같은 경우는 전방 공격수 그 이름이 뭐죠?
잭슨. 니콜라 잭슨.
네, 니콜라 잭슨 같은 경우가 제 관점에서는 골을 자체를 물론 공격수니까 넣어야 되는데 예. 기회가 있었는데 못 넣은 건 있는데 그거를 빼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케인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케인 표현으로 케인을 보통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공격수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골을 못 넣어도 공격 과정에서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팀이 공을 가졌을 때. 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골을 못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첼시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1-3-4-1 같은 경우를 플레이할 때는 원톱이 등을 지고 받고 반라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앞을 볼수 있게끔 3자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게 그 시스템을 하는 데는 사실상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수가 있으니까 감독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첼시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콘테가 리그 우승했을 때 디에고 코스타가 등지고 받고 반라인 밑에 아자르가 앞을 보고 받아서 상대 백라인 이제 공략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그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유형의 상황이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 감독이 선수를 온전하게 진짜 제대로 파악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선수를 겸, 그러니까 뭐 포케티노 감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시스템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잖아요. 뭐 4-4-2만 쓰고 뭐 4-3-3만 하고 뭐 4-3-1-2만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아닌데,
바꾸죠.
예. 선수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수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시스템을 적용하는 감독인데, 그게 굉장히 적절하게 드러나더라고. 뭐 대표적으로 하자면은 공격수 9번 제외하고는 이제 왼쪽 윙백 다운 벤치렐 같은 경우가 제 느낌은 거의 콘테 때 마르코스 알론소랑 비슷해요. 치르엘이랑 마르코스 알론소는 둘다 특징이 뭐냐면은 윙백이고 측면 자원인데 공중볼 경합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특히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걸 피니싱해서 득점까지 가는 능력이 꽤 좋거든요. 예, 반면에 근데 공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지된 상황에서 공을 잡았을 때 1대1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한 이후에 크로스를 가져간 선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두 경기 지금 보인 게 뭐냐면 오른쪽 측면 유닛에서 이제 뭐첫 경기는 이제 리스 제임스가 나왔다가 빠졌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스토가 나왔다가 이제 뭐 경기 뛰고 했었는데, 엔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윙백은 바뀌었으니까 오른쪽 윙백 그다음에 이제 그한 라인 위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있으면은 이세 명이 오른쪽 측면 유닛으로 해서 거기서 보통 상대를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반대쪽 전환이 됐을 때 이제 7회리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수단이 온전하게 파악됐고 그거에 적절하게 시스템이 구성돼서 공을 가지고 팀이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근데 그한 가지에는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요. 결국 저는 그가 제가 이거는 방송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가 근황 토크 뭐 얘기하고 저희끼리만 얘기할 때. 웅쿵쿠가 사실 저는 이번 시즌 첼시의 키를 잡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첼시는 결국 지난 시즌에도 가장 큰 문제가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물론 램파드가 했을 때는 경기 내용도 무너졌지만은, 포터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도 대부분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마무리였어요. 그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첼시였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결국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첼시가. 근데 이제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도 니콜라 잭슨 굉장히 좋죠. 잘하죠.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 저는 일단 니콜라 잭슨 지금 너무 밑에서부터 플레이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리를 볼을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아레알에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못하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지워진
마무리가
짐이 너무 무겁다.
예,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하고, 그리고 니콜라 잭슨이 어쨌건 간에 득점력에서 그렇게까지 검증된 선수는 아니에요.
골을 많이
그러니까
넣은 적이 없죠.
결국 그 부분을 책임질 선수가 응쿵쿵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야심차게 영입한 건데, 이 응쿵쿵가 지금 뭐 전반기 아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내용은 좋지만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하죠. 네. 사실은
사실 리버풀전은 저는 첼시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쨌건 그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웨스트햄전은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특히 디사시가 좀 실수들도 하기도 했고, 결국 거기서 실점도 한골 나오긴 했었고.
웨스트햄전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페널티킥 넣었으면은 경기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건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멘텀이죠.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경기를 못 끝낸 거고, 이제 저는 스페인 이제 코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영어로 전 직역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데 뭐라면은 축구는 결국엔 퍼니시먼트예요.
퍼니시먼트.
골을 넣어야 될 때 못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대 팀이 나를 벌해요.
응징을 한다. 네,
너 골 넣어야 될 때 못 넣었지? 너 못 넣었지? 그럼 근데 이거는 어떤 팀끼리 해도 그 순간이 한 번은 와요. 첼시랑 웨스트햄에서도 오고 바르셀로나랑 뭐 레반테랑에도 오고 아니면 뭐 바이언이랑 해서 보훔이랑 해도 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 오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긴 한데 근데 그 퍼니시먼트 상황이 이제 첼시 입장에선 딱그 엔소 페르난데스 페널티킥이었던 거죠. 페널티킥 넣어야 되는데 페널티킥 실축했고 그러면서 못 넣은 건데 근데 저는 솔직히 지난 시즌은 제가 첼시 경기를 뭐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 20경기 정도 봤는데 부터 그러니까 투헬이 나간 시점부터 뭐 램파드 오고 그다음에 그 포터 감독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저는 포터는 스완지 때부터 봤거든요. 스완지 때부터 봐서 꽤 오래 봐온 감독이고 뭐 브라이튼도 보고 했지만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지금 이번 두 경기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격 작업이라는 게 공을 가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축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약간 국소 부위로 보잖아요. 공을 가진 그 중계 앵글 자체도 약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공 주변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1명 대 11명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엔 공격 작업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즌 첼시는 이제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공격을 하면서 수비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밸런스 유지가 거의 안 돼요. 뭐 최근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때문에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뭐 3-1-9죠. 뭐 뒤에 후방에 3명 있고 그
네.
위에 미드필더 1명 있어서 그러니까 밸런스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어서 공을 뺏긴 이후에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엔소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냥 공에 의해서 그냥 이제 그 오더가 없어요. 그냥 공이 있으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여기로 저기로 갔다 하고 그냥 선수 개인 기량에 의해서 이제 그냥 상황 자체가 발생했는데 이제 지금 두 경기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11명으로 기능하는 거죠. 팀으로 공 주변에 이제 두세 명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결국에는 긍정적이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위를 예측할 수는 없죠. 뭐 챔피언스리그 나갈 거다, 뭐 유로파리그 나갈 거다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근데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지금 그간 뭐 웨스트햄전은 정말 불운이 많이 겹치긴 했었거든요. 그 일단 뭐 페널티킥 실축을 엔소가 했고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또 이제 그 추크에메카 부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또 그것도 바뀌었죠. 그러면서 무드릭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엑스맨
아,
시즌 제대로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이세도가 나와서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악재랄 악재가 다 겹쳤어요.
그렇죠. 또
카이세도
다 비싼 선수들이 다.
네. 아, 그런 거는 있긴 한데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팀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클롭 도르트문트 그때 그 레반도프스키 떠나고 나서의 그때 인모빌레 오고 그 오바메양 오고 그때가 경기 내용 지표상으로는 2위였어요. 근데 진짜 안 돼가지고 그가 그때 그 가장 무너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전방과 최후방이었거든요. 네,
네네.
인모빌레와 그리고 이제 그 바이덴 펠러 골키퍼가 갑자기 시력 저하가 와가지고 정면으로 오는 것도 막 놓치고 막 이러면서 최전방과 최후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골을 넣지 못하고 골을 먹히니까 그때 강등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돼서 오바메양 최전방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상승세 타가지고 결국은
그랬죠, 네.
7위로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그 초반에 결과가 안 나올 때 이게 만약에 계속되다 보면 선수들이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렇죠.
위축되면서 결국은 경기 내용까지도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첼시는 지금 분위기 반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네, 뭐 많이 해온 얘기인데 축구라는 종목의 특징이죠. 아까 하신 얘기랑 비슷한 건데 뭐 골이 훨씬 많이 나는 종목, 지금 농구라고 치면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수의 어떤 조직이나 전략을 가지고 나왔으면은 슛을 한 경기에 뭐양팀 각각 100번씩 쏘는 그런 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어느 정도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골을 확률이 높은 상태로 경기를 하면 결국엔 이기게 되어 있죠. 그 확률
그렇죠.
차이로. 축구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 확률이 각 경기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두세 개 쌓이면 그게 이제 한 경기 사이에 텀이 길단 말이에요, 축구는 유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팀 전체를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면 이제 그거는 단순히 통계상 이 3주가 튄 거야 얘들아, 다음 주부터는 올라올 거야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축구는 그런 특징이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반 얘기를 해봤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죠. 두 분이 하고 싶은 말이 하도 많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김정용은 말 안 해도 방송이 굴러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리그별로 준비해온 얘기를 이제 할 차례입니다. 1부는 요 얘기, 분데스리그 얘기까지 하고 1부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민 기자가 지난주에 못 왔기 때문에 이미 분데스리그 개막은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2라운드 경기 이후에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프리뷰성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뷰성 얘기의 큰 맥은 분데스리가가 마치 한 15년 전의 프리미어리그처럼 빅포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그러니까 1위는 조금 독보적이지만 항상 바이언 1강에 가깝잖아요. 그 외에는 순위 변동이 정말 큰 리그였어요. 그리고 2위부터 그 챔피언스 리그 경쟁도 항상 치열하고,
그렇죠.
유럽 대항전 경쟁도 치열하고, 강등 경쟁도 치열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한 4, 5위부터 그 뒤까지의 순위는 승점이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비등비등한 리그에 가깝거든요.
얘가 여기에 있어? 이런 일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승격팀이 올라오자마자 막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따내기도 하고, 유럽 대항전 나가고,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프치히하고 프라이부르크가 동시에 승격해가지고, 라이프치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따내고 2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 유로파 리그 진출권 따내고,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독일은 결국은 50+1 정책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등비등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한 팀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쓸 수 없게.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만큼 이제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슈가데디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네. 거의 없는 편에 속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그래도 빅4가 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변수는 있어. 바로 저 우니온 베를린.
아, 네네. 네.
우니온 베를린은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춘 팀이기 때문에.
그쵸.
아, 우르스 피셔 감독은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놀라워.
축구가 돈에 비례한다고? 네. 아닌데? 약간 이런 팀이죠.
아니, 그 왜 우니온에 온 건지도 신기해요. 아니, 바젤에서 잘했었거든요. 심지어 저 감독 떠나고 나서 바젤이 스위스 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바젤이? 예, 저 감독 떠나고 나서 못하고 있어요. 예. 반면 그때가 우니온 베를린 2부일 때였거든요. 갑자기 2부 리그? 그것도 독일에서 돈 가장 없는 팀 중에 하나? 그런 팀을 맡아서 차근차근 팀을 정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변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빅4와 나머지의 격차가 조금은 벌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얘기하는 빅4란 바로 이제 바이언,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그리고 바로 레버쿠젠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는 약간은 조금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그 코로나가 결국 분데스리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안 받은 리그 중에 하나가 분데스리가라고 생각해요.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안 받았고,
그쵸.
그다음이 분데스리가고, 왜냐면 분데스리가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리그다 보니까 그래서 위기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력들이 뚝뚝뚝뚝 떠.
아. 망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진 기간만큼 전력은 정직하게 하락한다.
네,
얘기군요.
그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바이언은 아예 그냥 부 자체 그동안 쌓아온 부가 다르잖아요. 바이언은 그냥 뭐 이미 헤네스가 단장일 때부터 그 1970년대 말 80년대 그때부터 먼저 이제 선구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오던 네네. 팀이다 보니까 그게 바이언이 독보적인 1강이 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언 역대 최고의 선수 하면 베켄바워죠. 하지만은 바이언 역대 최고의 인물은 헤네스거든요. 헤네스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바이언이 없었어요. 그랬으면은 바이언도 그냥 평범한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과 비슷했을 거예요. 실제 헤네스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언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바이언이 원래 그러니까 베켄바워 시대 이전에는 우승도 없었던 팀이었고요. 분데스리가. 그리고 또 이제 베켄바워 시대 때 조금 우승하다가 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헤네스가 그렇게 해낸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도려 메넨글라드바. 독일에서는 더 강팀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심지어 베켄바우어 있을 때도 분데스리가 우승은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메넨글라드바흐 막 3연속씩 여러 번 하고 두 번 했나 뭐 그랬죠.
네. 예,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바이어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던 팀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어쨌건 간에 그 예전에 파산 날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구단 그, 운영을
예, 중계권료 그 시절에 예, 예, 2000년대 그렇죠? 말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키리미디어가 이제 파산하게 네네. 되면서 그때 챔피언스 리그도 못 가면서 망할 뻔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 유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선수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면서 도르트문트도 그래서 사실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바이언과 함께 거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바이언보다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독일에선 양대 산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애당초 바스켈 그 CEO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의 목표는 분데스리가의 두 개의 등대를 세우는 것이다. 바이언과 도르트문트.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구단 운영을 상당히 잘 했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 도르트문트도 2년간 적자였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러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마침내.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레드불에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레드불에 돈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조금 거기다가 이제 이 팀이 최근 판매를 정말 잘했어요. 라이프치가
뭐 리버풀 같은 호구도 잡았고
그렇죠. 그 네. 호구라고까지 해야 되나?
초고액으로 팔지 못했으니까
그냥 고객.
예. 뭐
좋은 고객.
예, 좋은
고객. 적정가에 사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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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나비 케이타는 잘 사기쳤기는 했죠. 근데 나비 케이타는 좀 부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망할 줄 몰라서
1년 전에 영입한 게 실수였어요. 예. 왜냐면은 걔가 리버풀 이적 확정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혈관 쪽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 대표팀 갔었다가 쓰러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부터 약간 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양을 잘 어렸을 때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심장 문제도 유난히 많고 그렇잖아요.
나비 케이테이브는 어디 갔죠?
브레멘요.
브레멘.
가자마자 또 부상이에요.
아 그래요?
아 브레멘 갔어요?
브레멘 갔어요?
브레멘이 나름 야심차게 영입했거든요.
근데 뭐 안 보였죠?
부상이에요. 오자마자 훈련하다가 부상 당했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박찬호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예, 투머치 토커로서의 존재감 김민 기자도 박찬호 멋지 않다. 예. 그래서 레드불 그렇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스카우팅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 구축이 돼 있던 팀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레버쿠젠은 워낙 유명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상당히 이제 선수 영입들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온 데다가 저기도 어쨌건 간에 그래도 바이에 제약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이번에 정말 영입들을 잘했어요. 레버쿠젠이.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하고 나서 알론소의 입맛에 맞게 선수들을 이게 그 독일에선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단장주의.
그렇죠. 독일은 단장주의인데
그리고 이제 세계의 세계의 다리로 지탱되는 서로를 견제하는 세계의 어떤 권력.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투엘이 마침내 한계를 느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왜냐면은 본인은 6번 미드필더 계속 영입해달라 노래했는데 바이언 보드진이 그러니까 영입해주려고 했어요. 해주려고 했는데 라이스도 영입하려고 했고 뭐 추아메니도 뭐
그렇죠. 예, 하려고 했죠.
하려고 한 건 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 바이언 보드진들 눈높이엔 안 맞으니까 야 그런 애들 영입할 바야 그냥 있는 애들로 써.
안상.
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6번은 영입 안 해준다가 결국은 된 건데요. 근데 뭐 어쨌건 거머는 이제. 그 이 네 개 팀의 일단 이적 시장을 조금 놓고 보면요. 바이어는 뭐 다들 알죠. 케인 영입하고 이제 김민재 선수 영입하고 그리고 쿤라드 라이머랑 그리고 또 이제 게레이로까지 영입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뭐 파바르가 떠나면은 또 이제 센터백 한 명 또 보강할 거.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뭐
하고.
틸로 캐런이 뭐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는
스타니시치도 또 팔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보냈고. 실수였죠.
그렇죠. 파바르가 남을 줄 알고.
예, 파바르가 남을 줄 알고 스타니시치를 임대 보냈는데 그래서 스타니시치 본인도 놀랬대요. 그러니까 바이언 보드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이번에 케인 왔으니까 이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적기니까 파바르 공짜로 보내더라도 계약 기간 1년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팔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언 보드진드의 계획은 파바르 팔고 워커 데려온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거였는데 워커가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영입이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어쩌겠나 그냥 뭐 공짜로 보내더라도 그냥 파바르 1년 더 쓰자 이러면서 스타니시치 임대 보냈는데 갑자기 파바르가 그 팬클럽하고 경기 그 브레멘하고 개막전 끝나고 하루 뒤에 팬클럽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거든요. 신성 경기가
그 팬클럽을 무려 G2T로에서 했어요.
네.
이탈리아 가서 했어요.
아, 진짜요?
이탈리아 제일 북쪽에 오스트리아랑 붙어 있어서 독일어 쓰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해요.
북경지역이구나. 네.
차로 3시간 반인데 전용기 타고 날아가서 했대요.
네. 근데 아무튼. 그 경기에서 파바르가 공중폴 경합을 하는데 팬이잖아요. 네. 팔꿈치를 찍고 그러고 나서 둘이 뒹굴고 막 날 그랬었고 선제골도 파바르가 넣었거든요. 넣고 나서 막 표정 막 울그락불그락
팬서비스하러 시골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야.
네.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려고 했나.
그래서 다 난리 났어요.
평생 술자리에서 나 아직 파바르한테 팔꿈치를 찍혔다 진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바이언 팬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꺼져라 막 인테르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옥토버 페스트 한 달 앞두고 이제 맥주 그 행사 있었잖아요. 파울라너 예. 그 사진 촬영할 때도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무표정. 막 다들 막 환하게 막 웃으면서 막 김민재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러는데 혼자 예, 뚱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무시알라 부상 소식 전해지면서 파바르도 질병으로 빠졌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질병으로 안 보죠. 마음의 병이냐, 떠나고 싶은 병이냐, 막
그런. 마음의 질병이죠. 마음의 질병.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도 초반에 멀쩡하게 하다가 오히려 모나코전 정도에서 진짜 개못했거든요.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뭐 컨디션
마음이 떠난 거죠.
핏의 문제가 아니고 포지셔닝은 진짜 개개판으로 해서 지금 왜 저러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센터백이 파바르 떠나면 3명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은 마지라이 딱 한 명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 라이머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라이머가 라이프치히에서도 오른쪽 풀백 역할도 그쵸.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과 왼쪽 그걸 동시에 설 수 있는 선수 여러 명이 연결되고 있죠. 예, 뭐 그까 헤르트루이다 그 페노트 우승 주역인 그 선수 영입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려면은 바이아웃 4천만 유로를 질러야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적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장 나은 옵션은 그 선수지만 영입하기가 힘들고 시마카는 라이프치가 두 명이나 안 보내려고 할 거고
클로스터만이 더 싸지 않나요?
그렇죠. 클로스터만이 더 싼데 이제 클로스터만은 아무래도 부상 이력이 있잖아요. 지난 시즌도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캐러도 뭐 파리생제맹에서 못 나왔는데 좀 웨스템 가가지고도 부상이었잖아요.
머리 스치기 이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약간 좀 문제죠. 리스크가 있죠. 예, 캐러 같은 경우도
그나마 투엘이 아는 선수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찰로바 나와요.
아, 찰로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이 찰로바예요. 근데 이제 찰로바는 바이언 팬들이 절대 뭐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네.
그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영입들도 잘했고 그리고 그 분데스리가에선 독보적인 전력이죠. 솔직히
아, 그럼요.
말하면. 예, 케인 데려왔는데 아니 케인 없이도 지난 시즌에 물론 뭐 고생했지만 고전했지만은 우승했는데 케인 오고 우승 못 하면은 투엘 그 감독 커리어가 완전히
그럼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도르트문트는 조금 이번에 영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일단 뭐 벨링엄을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원래 그 도르트문트가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다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에드손 알바레스를 원래는 가장 그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웨스트햄 간에?
예.
네네.
그리고 실제 거의 히어리고까지 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랬었는데 결국 그 마지막 이적료를 조금 그걸 맞추지 못해서 예, 그래서 영입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면서 영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펠릭스 메차를 영입했는데 펠릭스 메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이 선수는 물론 뭐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벨링엄에 비할 바는 안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
벨링엄은
그렇죠. 네. 벨링엄은 괴물이에요. 진짜.
축신인데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자비처를 그래서 급하게 영입을 한 거거든요. 전 그리고 그 자비처 그래도 뭐 도르트문트에서는 그나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자비처와 라이머를 과거에 이제 많이 비교들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네. 선수의 툴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는 자비처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딱 봐도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자비처가 바이언 간 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이언에는 키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비처의 강점들을 키미가 다 그게 키미랑 겹쳐요.
상위 호환이다.
훨씬 상위 호환이죠. 그러니까 자비천 사실 그러니까 바이어는 키미의 파트너를 누가 설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요.
거기에는 맞지 않는 솔직히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자비처 쟤 미쳤나 바이언 왜가 막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나겠으면 뭐 간 거죠. 뭐.
제가 그래서 바이언 팬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자비처가 라이머보다 더 좋은 선수지만은 차라리 바이언에는 라이머가 더 맞다. 키미의 최소한 그 궂은 일 해주는 선수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그래서 망하고 갔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도르트문트에서 자비처가 맡아야 되는 역할은 벨링엄이 떠난 그 주도적인 미드필더 역할, 공격을 이끄는 역할인 그쵸. 거니까 물론 벨링엄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죠. 한참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체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도르트문트에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을 좀 만들어가지 못하는 건 테르지치 감독이 못하는 건 문제가 있었는데 후반기 와서 이 팀이 모든 아다리가 다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결국 알레가 돌아온 게 일단 컸어요.
네.
그러니까 최전방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축구 볼 때 최전방 공격수 가장 안 좋아하거든요. 가장 볼맛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패스 주고 막 저는 막 창의적인 패스 막 이런 뭐 뭔가 와 하는 패스 그럼요. 같은 것들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미드필더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축구는 공격수가 가장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팀덩컨 인기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격수가 괜히 거기가 가장 비싼 게 아닌 거긴 한 거거든요. 알레가 오면서 알레가 중심을 잡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아데에미도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왼쪽 윙 해서 잘해주고 또 이제 그 말레는 완전히 망한 영입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레는 거의 판매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말레도 갑자기 오른쪽 윙에서 잘하고
이 얘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저기 세축강에서 뭘 하셨었죠.
그렇죠. 예. 예, 말레니 그래서 막 도르트문트 팬들 사이에서 호나우드라고 막 불리고 있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란트가 갑자기 경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브란트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멍 때리는 거.
얘는 집중만 하면 정말 축구 잘하는데 맨날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경기 중에도 멍 때릴 때가 있다고 게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안 그래도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걔가 그 정도로 멍 때릴 때가 있는데 걔도
그럴 수 있어. 이를테면 하는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면 위험해. 자동사양 돌려놓고 경기장 나왔으면 위험합니다. 네. 그럼 아이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네. 그러면서 모든 그리고 또 이제 엠레찬도 딱 그냥 진짜 굳은 일만 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것 잘하면서.
엠레찬 전형적으로 전술 많이 타는 선수죠.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주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팀의 아다리들이 맞아가면서 후반기의 팀은 도르트문트였어요.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도르트문트가 바이언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까지 막판에 했던 그렇죠. 거였죠.
그 극적인.
예, 그러다가 예, 그 믿었던 알레가 페널티킥 성공률 100%를 자랑하던 알레가 그 경기에서 놓칠 줄 누가 알았나요?
그쵸.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경기잖아요. 그 모멘텀을 놓치면
그쵸, 그쵸.
그거 들어갔으면 그냥 도르트문트 네. 우승이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론 벨링엄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도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는 전형적인 이게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셨죠. 시스템이 갖춰진 팀의 그 좋은 부분인 거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영입할 선수들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 영입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전수에 끼워넣기도 상당히 좋고 이 팀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는 결국은 척추라인의 키 플레이어들이 다 빠진 거거든요.
빠졌다는 게 다른 팀으로 이적해 나갔다?
그렇죠. 공격의 응쿵쿠
네.
그리고 공격형 미들의 소보슬라이 4-2-2-2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들의 라이머 아하. 그리고 센터백의 그바르디오
다 나갔네 진짜.
예, 이게 싹 빠졌는데도 거기에 선수 영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말이 그 팀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팀을 그래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컵에서 바이언을 바른다든지, 예.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언보다 세골차로 더 세다는 건 아니지만, 예. 네.
확실히 그러니까 시스템형에 구축된 팀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브라이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브라이턴이 누가 나가도 그 자리를 잘 대체를 하고 굉장히 그 계속 맞춰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되는 거죠. 약속된 플레이라든가 2대1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원활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을 가장 잘 보낸 팀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예.
오.
진짜 잘 보냈어요.
네. 나 자카밖에 모르겠던데.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누가 왔죠?
예. 일단은 그 지난 시즌 결국 레버쿠젠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전방 공격수였던 파텍시크 간판 공격수가 부상 후 거의 나오지 못했다.
네네네.
그리고 비르츠도 시즌 막판에 나왔다. 장기 부상 후 쭉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격에서의 이 핵심 축들이 빠지면서 경기 내용은 좋지만은 결국 마무리가 좀 안 되는 너무 무사 디아비와 이제 그 프림퐁 네. 이 오른쪽에만 오른쪽 의존하는. 너무 단조로운 경기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비르츠의 복귀는 영입과 같다?
아, 비르츠의 복귀는 영입과 같다도 있는데다가 네. 보니페이스를 영입을 한
거. 예. 저 뭐 애가 진짜 중계로 조금 폰 하이라이트로 봐도 얘가 이만하던데?
이거 진짜 잘하더라고.
턱대가 예. 이만하던데요? 예.
어쨌건 예. 그 보니페이스가 오면서 이 선수가 확실히 공격에 이제 또 중심축을 잡아주기 시작한 예. 거고요.
장신 공격수.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카를 영입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그 공격 쪽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은 중원은 레버쿠젠의 고질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아랑기스가 노세화를 하기 시작하고 아랑기스가 부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체자로 영입한 선수가 팔라시오스긴 하거든요. 팔라시오스도 원래 리버플레이트 때도 부상이 좀 있었던 선수예요. 많았던 선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그때 얘기가 나오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레버쿠젠 왔는데 와서도 이제 부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안드리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드리가 물론 이 선수 굉장히 꾸준히도 잘해주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선수긴 해요. 근데 원래 이 선수 툴이 제한적인 선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이 선수만 믿고 갈 수, 근데 이 선수밖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자카가 오면서 마침내 사비 알론소 감독의 축구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할 수 있게 된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그리말도를 영입했습니다.
레프트백에.
예, 그러니까 그리말도는 수비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지만은 이 선수가 빌드업 관여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죠,
그 벤피카에서도 그렇죠. 가장 그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로 유명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리말도가 수비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레버쿠젠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백스리스거든요. 백스리스니까 커버를 센터백들이 해주는 거죠. 스토퍼들이. 그러다 보니까 팀을 거기다가 또 이제 무사디아비가 떠난 자리에 호프만을 영입했는데 저는 무사디아비 굉장히 좋은 선수였죠. 잘했죠. 물론 뭐 약간 멍청하다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 운동 능력이라던가
이런 개민 기자의 네. 멍청하다는 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답네요. 네.
어쨌건 잘했죠. 지난 네. 시즌 사실 무사디아비 없었으면은 레버쿠젠은 더 나라고 갈 뻔했었거든요.
쫄깃한 선수죠.
네. 근데 호프만이 더 저는 지금 당장의 기량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 선수가 부상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 어느덧 만 30세가 됐기 때문에 서비스 연도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당장에 그걸 메우는 거로는 부상만 없으면은 이 선수 부상 그렇게 달고도 텐텐하는 선수거든요. 호프만이 거기다가 굉장히 기능적인 플레이들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림퐁과 같이 쓰기에는 전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사 디아비와 프림퐁이 같이 뛰면은 이거는 진짜 속도로 상대를 죽여버리겠다인 건데.
얘는 좀 겹치죠?
네. 네. 근데 그게 또 무서운 부분이긴
장점이
해요.
겹쳐요.
그게 무서운 부분이긴 해요. 이 둘이 속도로 밀어붙이면은 상대 팀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호프만과 이제 그 프림퐁이 서게 되면은 항상 레버쿠젠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오른쪽 뒷공간이 많이 털린다였거든요. 그거를 호프만이 어느 정도 또 커버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팀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비르츠는 역시 예, 개막전부터 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점들이 이제 단적으로 보인 게 말씀하신 개막전에서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가 맞대결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구도대로라면 4강에 유력한 후보 3, 4위, 2, 3, 4위를 놓고 싸울 그럴 팀들이 맞대결을 했는데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를 3-2로 이겼고 진 라이프치히도 좀 저력을 보여준 그런 네.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나왔어요.
뭐 득점 기회는 라이프치히도 충분히 가져갔죠. 특히 이제 오펜다가 빈골대에 너 그 한 번 미끄러진 다음에 네,
약간 그 360도 네. 터닝한 다음에 안 보고 찼는데 골대를 맞히는
그게 네. 그 미끄러지지 않았으면은 진작에 골이 될 수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괜히 네. 360도 턴하면서 슈팅해가지고 골대를 맞추고 말았죠. 그래서 막 이미 거기 그 영상에 막 댓글들 엄청 달렸던데요. 뭐 벌써부터 이번 시즌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비르츠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장면.
아 근데 네. 오펜다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잘하긴 했어요. 골도 넣었고 네네. 그런 부분. 네. 네. 근데 그 실수가 너무 임팩트가 네. 커가지고
오펜다가 좀 빠르고 또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빠르고 언제 뭘 해야 될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한테 3-2로 이겼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하실 얘기 있다고
하시나요? 아, 저는 그러니까 조금 레버쿠젠 솔직히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샤비 알론소를 선수 때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레알 소시에다 유니폼이 있는데 그게 15, 16 시즌 건데 전 마킹은 제가 산세바스티안 가서 산 건데 알론소도 있거든요. 4번으로 그때 그 레알 소시에다 뛰었을 때 선수 때도 굉장히 좋아했고 감독 데뷔하고 나서도 이제 산세 감독했었잖아요. 레알 소시에다 B팀은 레알 소시에다 이제 B팀도 팀명 따로 있어 산세거든요.
네. 산세.
이제 산세 감독할 때도 제가 산세 경기도 3부 리그였을 때도 꽤 봤고 2부 리그 때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서 풀 경기가 다 올라와서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샤비 알론소 감독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용장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지난 시즌은 산세 때도 그렇지만 샤비 알론소 감독이니까 좀 컴플리트한 축구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국면에 이제 매몰되는 게 아니고 공을 가졌을 땐 지공을 잘해야 되고 공이 없을 땐 수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비를 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는 역습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공격을 하다 공을 뺏겼을 때는 수비 전환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컴플리트한 축구를 이제 팀에 하게 하는 감독인데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레버쿠젠 보면 이제 디아비랑 프림퐁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 공격 전환 국면에 약간 매몰돼 있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공을 가진 이제 거꾸로 지공 상황에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축구를 못했는데
선수 구성 자체가 컴플리트한 네. 축구를 할 수 있는 멤버가 네.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컸던 게 제가 아까 첼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레버쿠젠도 결국에는 뭐 1-3-4-2 혹은 1-3-4-3 쓰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9번 공격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등을 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공중볼 띄우는 거 아니더라도 땅볼로 인사이드 패스를 줬을 때 등 지고 받고 3자로 내줄 수 있는 옵션이 중요한데 이제 쉬크 같은 경우 그냥 언제 부상이죠? 세오안에 있을 때 부상 아니었나?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그때 샤비 알론소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클로잭 나오고 뭐 때렸다는 막 비어츠 복귀하고 와서 비어츠 막 폴스나인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비어츠 폴스나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아즈문도 안 되고 클로잭도 네, 안 되고
아 아즈문 네, 잘못 영입했죠.
네, 이게 안 되니까 지공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고 디아비 나가고 호프만 같은 경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카 들어왔고 이랬는데 방금 얘기한 이 세 명 선수 다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레버쿠젠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은 셋 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지공을 조금 더 팀이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영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카 같은 경우이면 아시잖아요. 아스날에서 완전히 이제 뭐 지공적으로는 미켈 아르테타라는 감독이라 하면서 이제 도가 트였고 또 웃긴 게 이제 둘이 친하거든요. 미켈 아르테타랑 샤비 알론소랑 굉장히 친해요. 그 어렸을 때 유소년 클럽이 이제 안티구호코라는 그렇죠.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도 있죠. 예,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축구 같이 해서 굉장히 친한데 굉장히 친한데 그러다 근데 또 이제 감독으로서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접점이 있어서 거기에도 돼 있고 그다음에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9번 3-4-3 시스템에서 9번에 또 최적화돼 있고 네, 뭐 그리말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프만도 결국에는 디아비랑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디아비는 아무래도 역습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시즌 레버쿠젠 득점 장면 보게 되면은 디아비 프림퐁 이제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2-1로 상대의 왼쪽 측면 그냥 박살내고 이제 골 넣고 하는 경기 굉장히 많았는데 네, 호프만은 이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그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는데 조금 더 디아비보다는 좀 더 능한 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국면 축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춰놓은 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그 칭찬할 수밖에 스카우팅 시스템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걸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일을 하면서 저는 프로팀은 아니지만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감독도 결국엔 퍼즐이거든요. 그냥 근데 좀 큰 퍼즐, 큰 톱니바퀴이고 나머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결국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샤비 알론소라는 감독 데려왔고 그리고 그 감독이 추구하는 바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끔 구단 자체에서 이제 서포트라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이번에 샤비 알론소 재계약한 것도 아, 예. 왜냐면은 제가 들은 거는 뭐였냐면은 그 한 두 달? 한 달 됐나?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 네. 얘기 나오고 그때쯤에 이제 그게
나왔었죠.
예,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채팅에도 있네요. 다음 레알 감독 유력한 사람 아니냐고.
예,
네.
저거 이제 저는 좀 일찍 들었었거든요. 이제 뭐 주변 지인에서 이거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재계약을 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만큼 결국에는 이 샤비 알론소 입장에서는 구단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 확실히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재계약을 했을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딱 자카하고 그리말도 영입했을 때 그 둘이 가장 먼저 영입이 됐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 자꾸 이제 그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얘기가 나오니까 사비 알론소를 밀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잔류하도록 그리고 전 사비 알론소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가면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을 쌓고. 그러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재계약한 거 상당히 사비 알론소가 잘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감독의 끝판왕이에요.
그럼요.
예, 끝판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 그러면 나게스만도 그 얘기했잖아. 나게스만이 플로렌투 페스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대요. 그것도 이제 호펜하임 감독 때였나 라이프치히 감독 때였나 그때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거절한 이유가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은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녹화했습니다.
네, 얘기가 뭐 재밌게 아주 산만하면서 재밌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가 맞대결을 했는데 그래서 팀 구조가 그렇다 얘기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우니온 베를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어떤 재정적인 격차로 인해서 벌어져 있는 4강과 나머지 14개 팀과의 그 격차 속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이다.
네. 우니온 베를린이 와 진짜 개막전 경기도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마인츠를 4-1로 이겼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들이 확실히 팀을 구축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진짜 그건 2-1 플레이들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 팀은 거의 사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아니죠.
몇 면이 그렇게 완전히 뭐 활용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바로 진짜 첫 골부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브래넌 에런슨이 이제 패스 받아서 힐로 돌린 거를 그 2-1을 받아서 이제 그 루시용이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팟포스트에서 바로 이제 베레스가 헤딩 후 찍어버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약속된 패턴 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습에는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 팀이 거기다가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 이번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 팀은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이래로 매 시즌 성적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네. 처음에는 간신히 잔류하고 그다음에 7위에서 컨퍼런스 리그하고 그다음에 5위에서 유로파 리그하고 이번에 4위에서 챔피언스 리그 간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3 이상만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전에 지난 예전에 그 우니온 베를린 아예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팀이 어떻게 팀을 강화해 왔는가. 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강화해 왔다가 수비부터 강화한 네네.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은 창의성을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미드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해서 두 명의 핵심을 영입을 한 거죠. 그 폴란트하고 고젠스.
확 유명한 애들이 왔어요.
네, 거기에 더해 이제 지금 보누치 영입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진짜요? 예, 중신 보누치.
매우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보누치 영입.
유벤투스의 평생 충신인 척하는 보누치.
네. 근데 일단 고젠스하고 폴란트는 데뷔전 괜찮았습니다. 교체 투입돼가지고 폴란트는 특히나 이제 그 도움까지 올렸었고요. 그 골 과정에 순간적으로 확실히 역습에는 정말 정말 최적화된 유닛이라는 걸 그쵸.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약간 땡크잖아요.
예, 그 역습 아니면은 조금 시체인 게 단점이어서 그렇지 역습에는 정말 잘 맞는 유닛이라는 걸 보여줬고 고젠스도 뭐 그 이기고 있는 경기들에서 상대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뒤를 파헤치게 하는 데는 상당히 뭐 능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 말만 들어도 뭐인지 딱 눈에 선하네요. 네. 고젠스 맨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의 경험치를 이 선수들을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채웠다. 우니온이 원래 챔피언스 리그는 한 번도 아니 애당초 뭐 분데스리가 승격도 그렇죠. 처음 했던 그렇죠. 팀이었고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확실히 팀 자체가 너무 구동이 잘 되니까 이 팀은 조금 보병이 될 수 있겠다. 빅포 구도에. 그런 생각은 들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은 그 보누치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팀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오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를 흐리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다가 좀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선수단들과 기존 예,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뭐 폴란트와 고젠스도 스타 플레이어긴 해요.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선 하지만 이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보누치급의 스타 플레이어는 그렇죠. 아닌데다가
대표팀에서 막 이렇게 철밥통 있고 막 이런 건 또 아니
거기다가 독일인이에요.
그럼요.
독일 팀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누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폴란트도 결국은 그래도 베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베렌스나 베커하고 베렌스 베커 둘 다 지난 시즌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또 이제 고젠스도 루시옹이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해요.
또 지난 시즌 고젠스 본인이 망했기 때문에 네. 부활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 앉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누치가 왔는데 만약에 저는 근데 보누치가 이미 지난 시즌 유벤투스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정말 네. 정말 위대했던 센터백 맞지만 이제 많이 내려온 것도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그냥 갖다 버리는 식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선수를 데려와서 벤치에 만약에 앉힌다?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문제가 발생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 네, 거죠. 맨날 뭐 인터뷰하고 다니고 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갑자기 인터뷰 나오고 네. 네, 갑자기 투토 스포르트에서 인터뷰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누치가 좋게 보면 방점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는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우니온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백3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보누치가 이론상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개처럼 싸워주면은 보누치가 이제 볼 배급들을 미친 듯이 해주면은
쫙쫙 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정말 잘 맞는데 그게 안 구동될 경우에는 거머는 암적인 존재가 될 위험성도 있다.
맞아요. 좀 그래 보일 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좀 면담을 잘 해서 데려와야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게 딱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만 보니까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빼고 축구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영입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니온 베를린 잘 모르시면 저 중계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도 우니온 베를린 굉장히 명확했던 게 이 울스 피셔 감독이 보통에는 그냥 보통 일반 통상적인 경기는 1-3-5-2 해요. 3-5-2 하고 그다음에 트리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팀 가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백포를 한다고 치면 이 선수가 풀백 주전 나오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피셔 감독이 하는 1-3-5-2에서 윙백 나오면 거의 최적화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딱 적절하게 수행하거든요. 딱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하는데 뭐 말씀해주신 거 고젠스나 폴란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앞에 1선 그 다음에 뭐 윙백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됐고 그럼 이제 백라인 백3에서도 동일하게 백3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보누치도 분명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콘테 있을 때 이미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 1-3-5-2 해가지고 거기 최적화돼가지고 거의 뽕 뽑은 선수잖아요.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갖춰져 있는 우니온 베를린 시스템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좀 약간 그 선수의 배경 이런 게 축구 외적으로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맨날 그런 거 따는 건 아니지만 보치는 감독이랑 다이다이를 떴던 경력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감독이랑 싸우고 밀란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고서
그렇죠.
저
난간 척, 평생 충신인 척.
예. 저 밀란 더비 보러 한번 갔었거든요. 17년도에 예. 겨울을 갔대. 갔는데 그때 밀란 그 본사 건물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외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는데 그때만 해도 밀란 옷 입고 밀란 본사 건물에 사진 대문짝만에 걸려 있었는데 그해 바로 다시 넘어갔죠.
1년 만에 들어갔죠. 예. 그다음으로 이제 고젠스는 특이하게 독일인인데 네덜란드와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만 네. 프로생활을 하고 이번 처음 분데스리가로 갔습니다.
아, 샬케가 진짜 예전에 그 명목을 이어왔으면 고젠스는 무조건 샬케 선수였을 텐데 걔는 무조건 그렇죠. 샬케 오고 싶다고 맨날
그래
예, 네. 걔는 예전 아탈란타에서도 간다면은 샬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샬케가 망했습니다. 샬케 좋아하시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예, 예전에 좋아했죠. 예. 제가 좋아하면 다 구단 운영이 잘 안 되죠.
그러게요. 발렌시아도 그렇고 샬케도 그렇고
세한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로 하고요. 잠깐 쉬신다고 했으니까 네. 잠깐 쉬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시간 52분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9시 53분이거든요. 쉬신 뒤에 휴식 시간은 뭐 적당히 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1시간 컷 안으로 2부를 네. 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